네, 오늘 쪽소신 15번째 고린도전서 십자가 관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주신 성경 본문 중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2장 2절을 같이 합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말씀 가운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1절 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제가 18절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2장 2절 같이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그 안에서 차이점은 무엇이고 같은 점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보겠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관점이라는 그 순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탐심이라 그럴까, 그 유혹하고 혹하게 만드는 것에는 3종 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뚜리피로 이야기를 하면은 파워, 힘, 그리고 pleasure, 그래서 쾌락, 향락, 그리고 property, money, 돈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목회하던 그 교회 내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1장 12절에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바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의 편이다. 또는 나는 아볼로 편이다. 아폴로. 그 동역자 이름입니다. 또는 나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편이다. 교회 안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래? 나는 제일 좋은 거.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게 제일 왕따예요. 왕이에요. 파워 스트러글. 누구 편이냐? 파당 있다 이겁니다. 또 5장 1절에는 pleasure, money, power, sex 할 때의 쾌락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 명 아내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심하다. 그리고요, 이제 많이 프로퍼티입니다. 바울이 6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교회 들어와서 시작을 했든지 아니면 원래 있다가 교회를 믿게 됐는데 그렇게 되었든지 그건 모르지만은 서로 소송전을 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Money, power, sex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할 이유까지 없는 것은 여러분 제 경험 따져도요.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당장 영어가 술술술술 풀립니까? 자동차 면허증 받았다고 그냥 싹 됩니까? 천국 시민 되었다고 당장 천국 시민같이 온전히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그런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이렇게 너무 잣대를 가지고 심각하게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는 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을 바라본다는 이 교회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저 이 세상 사람들 또는 단체, 크리스찬, 예수인 그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눈다고요. 그게 외향적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8장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하나 읊어갑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 파는데 우상에다가 바치고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제사 음식 옆집에서 제사 드렸다고 왔는데 이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저 어릴 때에 어휴, 순대를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교회 다니는 친구가 어휴, 성경에 피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순대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세파가 갈라졌어요. 순대 그래 안 먹어야 된다. 가운데서 어정쩡쩡가 있는 친구 없을 때는 먹고 있을 때는 못 먹는다. 이 맛있는 순대를 왜 못 먹는다는 말이냐. 순대는 못 먹어도 순대국은 되겠다. 선지 해장국까지는 안 돼도 해장국은 먹겠다. 이거는 이 순대는 그 안에 잡채가 많아서 괜찮다. 친구들 사이에서 순대파, 비순대파, 반순대파, 잡채파. 이래서 교회 생활이 힘들구나. 11장 4절에는요, 바울이 말합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는요, 5절에는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의 바른 복장이 어떤 겁니까? 반바지 입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운동화를 신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이 꼭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목사님이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목사님은 머리를 빡빡 깎으면 안 됩니까? 목사님의 머리는 장발이 되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폴로 티를 입어야 됩니까? 이게 거기 따라서 그런 예배 때 복장은 어떤 것이 올바른 복장입니까? 똑같은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14장 39절에는요,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아주 막 복잡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누구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되고 누구 기준에 맞춰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요, 법당에 가면은 법당이 있겠고 유대교 회당에 가면은 거기가 회당에 따른 게 있겠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거기 따른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서 되는 이런 것들 넘어서서 과연 우리가 지금 아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지 그러면 법정을 읽거나 우리는 찬양을 부른다면 찬불가를 부르는 거나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피상적으로 외향적으로 보이는 그거 이상의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00 수백 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고민들입니다.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쓸 때는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고린도 전서가 쓰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복음서는 나중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습니다. 시작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울 같은 유대인 랍비 출신에 있는 선생들이 좀 익숙했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아, 그 사람들은 성경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지, 성경책도 이렇게 출판이 돼서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이라도 성경을 볼라 그러면은 양피지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되어 있어서 아주 큰 회당에 가야 이런 것을 그때 가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경도 그저 쪽성경처럼 구약의 어떤 부분만 그것도 간신히 들어봤던 거지 구전으로 돌아갔던 이야기지 우리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교회를 하지만 아, 교회가 너무 많다. 또는 몇 대째 믿어왔다. 미국에 왔을 때 한국도 이제는 100여 년 넘어가니까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게 되는 뿌리들이 됩니다. 익숙해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런 뭔가 그림이 잡히는 것들이 잡혀지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대에는 교회가 어떤 건지, 목사가 어떤 건지, 무엇이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저 예수라는 분도 바울도 살아있을 때에 예수가 직접 있을 때는 직접 처음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펼쳐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닥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때로는 바울의 입장이라도 내가 지금 무슨 죄송하지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도대체 내가 지금 교회라는 거가 머릿속에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 고작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갈라디아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이 정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목회 서신들은 한참 뒤에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밖에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기도 배워가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냥 큰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냥 집에서 몇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교회당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요. 어떤 큰 부잣집에서 모여서 성찬식 한다 그러는데 노예들도 오고 그게 오니까 노예들은 예배 시간 올려 그러면 일 다 하고 농기구 씻어 넣고 올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종업원들인데 부잣집은 사장님이니까 먼저 와서 저녁 시간에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배가 고프니까 성찬식과 친교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다 보니까 그저 다 밥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정 그러면은 집에서 친교하고 밥 먹고 와서 뒤오는 사람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 것까지 야단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친교하시는 분들이 아유 너무 많이 먹으면은 뒤에 남기는 사람 없는데 눈치 주는 거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때는 그저 모여서 이렇게 되었던 이런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나라를 바뀌게 하고 역사를 바꾸게 하는 역사를 잇는 것은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그냥 회당, 법당, 예배당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 그 천국의 반응이 뭐라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주목할 것은 이런 다양한 이슈와 멤버들 간에 선호가 있고 성향이 있고 견해차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이 법당에 다 있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문제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러니까 썩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썩은 것 가운데 들어간 죽은 것은 똑같이 죽어지고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그 가운데서 썩은 땅을 먹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종류는 무엇으로 아는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무엇으로 아는가? 내 주변의 조건에 주어지는 환경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나라, 생명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차라리 처음 말했던 음행이나 소송 같은 돈의 문제는요, 이게 통용되는 도덕과 상식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세상에서 안 왔는데 너희도 이럴 수 있느냐 뚜렷이 섭니다. 그런데요, 예배, 은사 또는 신학적인 부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요. 거기 따른 뭐가 정통입니까? 하는 신학적인 이해, 의복,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복음성가 불러야 됩니까? 반주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이해는 주장하는 측마다 동원되는 논리와 근거가 팽팽한데, 여기에서 입장이 다른데, 여기 따라서 우리 집안 따라서 파벌이 갈리고 거기에 따라서 종교적인 열정과 옳다는 정의감으로 무장됐을 때에, 종교 전쟁으로 됐을 때에는 그 참혹성과 잔인성이 정말로 지옥을 느끼게 할게끔, 문을 열게끔 하는 그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 가운데서도 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을 바르게 벗겼던 그 줄은, 그 차이점은 바울은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2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거를 통해서 내 모든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과 사건들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내 생명을 표현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덮여진 문화적인 도금 그리고 포장들을 벗겨서 십자가의 원시적인 그런 정황에 근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집트 관에 가서 미라를 볼 때마다 그래도 그 미라로 되고 그 도금으로 그 화려하게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부를 가졌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아무르 금으로 도배를 하고 어떤 뭐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끝에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뼈조가리. 저 같으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느 나무 밑에 그늘에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좋은 거 있다고 그것을 수천 년 뒤에서 모든 사람들이 돈 내고 보면서 볼 때에 내 정말 내 인생 보람있네 하겠습니까? Leave me alone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요 예수님이 처음 언급을 해요. 이 언급을 할 때에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사건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십자가 사건에만 십자가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십자가를 처음 언급했을 때에 그 장면들이 예수님이 기적 많이 베풀 때가 끝나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때에 제자들은 완전히 스피리추얼 하이입니다. 성공, 기적 베풀고 성취했고 이걸 이루었다 그러고 펌프업이 돼 있어서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듯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많은 고난 받고 내가 죽음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제자들로서는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처음 도입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마 예수가 처음 십자가를 언급했을 때에 제자들은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은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는요. 원래 십자가 형벌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먼저 개발했고 그것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그것을 적극 활용한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뿌리가 있는 동서양을 합해서 뿌리가 있는 그런 사형 제도인데 세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고문과 그 폐형입니다. 그래서 기본 루틴이 3단계. 처음에서 심하게 때리고 고문하고 고형해서 사람을 완전히 브렉해버려요. 모멸 줘버려요. 그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받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그 자리. 그리고 세 번째 자리가 마치 유튜브 중계하듯이 모든 순간을 가장 퍼스널하고 프라이빗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최소한 교수형할 때도 마지막 소원이 뭐냐 기본 예의를 지켜주는데 그 자리를 완전히 밝아볼게요. 2000년 역사상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성화를 볼 때에 예수님의 생식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형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 앞도리를 가려준다, 앞가림해준다는 그런 예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억지로 뭐라도 해서 이것을 포장해서 가린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옵시다. 기껏 해봐야 십자가만 있지 거기 시체는 달아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십자로 틀을 만든 나무에다가 못을 어떻게 박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고통 주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는 그런 형틀에다가 죽는 그 세 단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제자들로서는 이게 상상적이고 낭만적이고 이것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아니라 충격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 가운데 있으니까요. 왜 예수는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였을까요?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을 때에 참 멋진 청년인데 인기가 너무 많아요.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데 그 홀로머니는 아니고 아빠가 아팠어요. 오랫동안 아픈 바람에 어머니가 애를 키우면서 그 참 많이 그 어머니가 많이 애를 먹고 눈물 흘리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걔가 어느 날 바뀌었어요. 주일날 오는데 어느 날 바뀌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친구들이랑 아무튼 뭐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자기는 백인인 줄 알았는데 붙잡히고 보니까 자기만 동양인이고 친구들이 자기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얘가 한 거라고. 다 그러니까. 경찰도 백인이고 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면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요. 덤태기를 썼어요. 교장실에서 얘는 고등학교 졸업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문제주의로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하니까 얘 하나 희생하면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그 엄마가 하루는 학교를 찾아왔어요. 학부모 회의하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 있고 주로 미국 학교에서는 교감이 그렇게 디스플린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담당 카운슬러 있고 다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 엄마가 그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한국 엄마죠. 그냥 브로큰 잉글리시로 한 번만 봐달라고 이 아이를 졸업만 시켜달라고 거기서 퍼지고 우는데 자기가 정말 그 앞에 전까지는 자기는 그래도 폼 잡고 멋있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 엄마한테 엄마 그러지 마 엄마 거기서 싸우고 그러다가 교장도 울고 미국 사람들 눈물 없습니다. 교장도 울고 교감도 울고 그래서 법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졸업식에 참여시켜주고 졸업장 줄 때에 커버 있습니다. 커버는 들고 다 참여하는데 졸업장은 없어요. 그 대신에 썸머 학기 들으면은 졸업하게 해주겠다고. 그 친구가 나중에 군대 가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자기 엄마를 기억하면은 그 엄마가 잘못은 자기 했는데 그 엄마가 무릎 꿇고 그러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자기가 글로 돌아갈 수 없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마치 그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었던 강도들처럼 자기 죄 때문에 지고 가는 겁니다. 이미 세상과 내 양심이 죄인으로 규정하고 죽음의 형장으로 그런 고통의 순간으로 매일과 순간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줄 알았던 그 자리에 갔는데 내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과 희생을 내 대신 받고 자기는 살고 애꿎은 제3자들이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을 목격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 있던 내 때문에 고통받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보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작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고 돌아왔을 때에 스데반의 어머니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의 가족들, 형제들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만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이는데 동참했고 고통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용서할 때에는 교회의 식구로 받아들일 때에는 가슴을 찢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면서 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장면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그 끝에 가봐야 내가 안 죽고 애꿎은 제3자가 희생양으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내가 지는 십자가의 크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자기 대신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큰 것이지 그냥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여러분 가볍게 십자가를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망하고 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왜 나는 잠을 잘 자고 편하게 있는데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몸고생 마음고생 수고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나 대신 십자가를 달려주신 작은 그리스도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과 사건, 사람, 사물 그것을 대하고 해석하는 시각이고 행동의 반응을 정하는 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분 아니고요. 그저 문자로 미국 분이신데 고린도 13장은 사랑을 오래 참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단 말입니까? 내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그 뭐 때문에 질문하는지 부담돼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다음에 만나면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보에 있는 13장 1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넣고 한번 같이 읽어내려 가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15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파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